VOA 세계뉴스입니다. 북한은 자국 선박을 압류한 미국 정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즉각적인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발표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의 조처를 불법무도한 강탈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을 공약한 6.12 조미 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은 저들의 행위가 금후 정세 발전에 어떤 후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를 숙고하고 지체 없이 선박을 돌려보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미국식 힘의 논리가 통하는 나라들 속에 우리가 속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네시아가 억류하고 있던 북한 국적 화물선 YG 어네스토를 최근에 넘겨받아 압류했습니다. 이 배는 북한에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으로 현재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예인됐습니다. YG 어네스토는 지난해 4월 북한 남포항에서 실은 석탄 26,500톤, 약 299만 달러치를 운송하다 같은 달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중국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오늘 트위터에 이같이 밝히고 지난번 무역 협상은 거의 성사 단계였지만 중국이 재협상을 요구해 협상이 깨졌다고 다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협상에서 어느 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며 관세 부과가 미국에 많은 돈과 일자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만남이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3주에서 4주 안에 판가름 날 것이라며 협상이 성공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치러진 필리핀 중간선거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의 승리가 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개표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하는 정당 연합이 상원 12석 가운데 9석, 하원 297석 가운데 245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필리핀 중간선거에서는 의회, 시장, 주지사 등 18,000개 자리를 선출합니다. 국내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로 국정 추진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야권과 국제사회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국내 정책이 인권을 짓밟는다고 비난한 바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근해에서 지난 12일 사보타주, 의도적인 파괴 행위 공격을 받은 선박들은 폭탄 공격으로 전체에 구멍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관리가 로이터통신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은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의심하지만 직접 증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자국 유조선 두 척이 12일 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공격을 받아 전체가 많이 부서졌다고 발표했습니다. UAE 당국은 선박 4척이 공격받았지만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격받은 선박들은 사우디 국적 2척, 노르웨이 국적 1척, UAE 국적 선박 1척입니다. UAE 동부에 있는 푸자이라항은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 있고 이란과 가깝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이란이 미국의 이익을 목표물로 삼는다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 탄압 사태를 조사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미얀마 진실규명위원회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미얀마 군부와 모든 경제적 관계를 끊으라고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로힝야 난민 사태 해결에 전혀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북서부 라카인주에 사는 이슬람 소수민족으로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피해 2017년 8월 이후 대거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로 대피했습니다. 미얀마군은 현지 반군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등 인권유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제72회 칸 국제영화제가 현지 시각으로 14일 오후 7시 30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의 리미에르 대극장에서 개막합니다. 25일까지 진행되는 칸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 공식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오렌지색 배경을 바탕으로 남자 스태프의 등 위에 올라서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한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성은 1950년대 프랑스의 새로운 영화 운동인 누벨바그를 이끈 프랑스 감독 아니에스 바르다인데요. 지난 3월 타계한 그녀를 향한 추모와 헌정의 뜻을 기렸습니다. 칸 국제영화제 올해 개막작은 미국 독립영화를 대표하는 짐 자무시 감독의 좀비 영화 더 데드 돈 다이이고요. 25일 올리비에르 나카체와 에릭 토레다노 감독의 더 스페셜스 상영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올해 경쟁 부문에는 개막작을 포함해 21편이 선정돼 대상인 황금종려상을 놓고 겨루게 되는데요. 과연 올해 황금종려상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13도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는데요. 북한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1도에서 26도, 신의주 11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2도에서 26도, 함흥 10도에서 23도, 청진 지역은 8도에서 15도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밥 딜런이 직접 만들고 부른 곡입니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어요. 똑똑 천국의 문을 두드려요 노래하는 Knocking on Heaven's Door 듣고 오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이 대중국 추가 관세 품목을 공지한 가운데 앞으로 3, 4주 아니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의 성패를 알게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이란 현안 등을 논의합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 성폭행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무역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3주에서 4주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군요.
네, 앞으로 3, 4주 아니면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성공할지 여부를 알게 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성공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3, 4주라면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 새로 부과한 관세 조치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과 얼추 비슷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0일 0시를 기해서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렸는데요. 이날 이후에 선적하는 품목으로 한정했습니다. 미국으로 향하는 중국산 제품은 주로 선박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세의 실제 효력은 3주일 정도 걸릴 거라는 게 업계나 전문가들 관측입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했죠.
네, 중국도 다음 달 1일 기해서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 관세를 인상한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약 2,500개 품목에는 25% 관세가 붙고요. 1,000여 개 품목에는 20% 관세가 붙게 됩니다.
양측 모두 협상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군요.
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발표했습니다. 공상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은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자국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중국의 의지와 각오를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 막바지 단계에서 약속을 깼다, 그래서 협상이 깨졌다고 중국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나 공개 연설을 통해서 계속 중국이 거의 합의가 된 상황에서 협상을 뒤집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요. 공상 대변인은 이 협상은 토론의 과정이고 토론 과정에서 이견과 갈등이 있는 건 지극히 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약속을 어겼냐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새로 추가 관세 품목을 발표했다고요?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관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10일부터 2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 올리고 또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추후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미국 무역 대표부가 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관세 대상 품목을 고지하면서 알렸습니다.
그럼 이번 조치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네, 미국 무역 대표부는 다음 달 17일 공청회를 열어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직 3천억 달러 어치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네요.
네, 이날 백악관에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를 접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 그리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시 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시 주석과의 만남이 결실 있는 회담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악화되길 바라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계 1, 2위의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난해부터 무역 전쟁에 돌입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피해를 볼 거라는 지적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세금 인상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에 사들이는 콩이 전체 미국 수출 콩의 60%에 달합니다. 중국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를 수입하지 않게 될 경우 미국 농가가 입을 타격이 큰데요. 특히 농축산업에 주력하는 중서부 지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산품을 사들여서 가난한 나라에 나눠줄 거라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는군요.
네, 13일 러시아 휴양도지인 소치에서 폼페오 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납니다. 폼페오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건 국무장관 취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폼페오 장관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최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란 문제가 가장 큰 현안이고요. 시리아 내전 사태, 또 최근 교착 국면에 빠져있는 북한 핵 문제 등 국제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이란과의 긴장 국면 해소 방안 등 폼페오 장관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폼페오 장관이 모스크바부터 방문하기로 했던 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원래 폼페오 장관은 12일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들 또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치로 날아가서 13일 푸틴 대통령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모스크바 방문을 취소하고 벨기에 브뤼셀로 급히 이동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왜 갑자기 브뤼셀로 향한 건가요?
네, 이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찾아서 동맹국들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선박 공격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이란이 걸프만의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걸 비판했다고 브라이언 후 미 국무부 이란 특사가 전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안에서 발생한 선박 공격,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아랍에미리트 근해에서 지난 12일 선박 4척이 사보타주, 그러니까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피해 선박은 사우디 국적 2척, 노르웨이 국적 1척,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국적 선박 1척이었는데요. 이 중에 사우디 유조선 1척은 미국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공격을 당한 곳이 이란과 가까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 인근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최근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위협해왔습니다.
누가 공격을 한 건가요?
네, 아랍에미리트 측은 이 공격의 배후에 대해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사건 조사를 의뢰했는데요. 초기 조사 결과 공격을 받은 선박들은 폭탄 공격으로 선체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초기 조사임을 강조하면서 미국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는 의심이 있지만 아직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란 정부는 이번 사건이 우려된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이란이 미국의 이익을 목표물로 삼는다면 크게 고통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헝가리 총리와 회담하면서 이 기자들에게 이란과 관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 이란이 뭔가를 저지른다면 그건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 동맹국들은 이런 상황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란 핵합의 당사국들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동맹국들은 이 폼페오 장관과의 회담에서 최근 고조되고 있는 지역 긴장에 대해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1년 전 이란 핵합의를 먼저 탈퇴한 것을 지적했는데요.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견을 해소하고 긴장 고조를 막는 유일하고 최선의 방법은 바로 대화라면서 우리는 이란 핵합의의 완전 이행을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스웨덴 검찰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크 창립자인 줄리언 어산지 씨의 성폭행 의혹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군요.
네, 스웨덴 검찰의 에바 마리 페르슨 부검찰총장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7년에 수사가 중단됐던 해당 사건에 대한 예비수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르손 부검찰총장은 이때까지 예비수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사를 이어갈 필요성을 느꼈다면서 어산지 씨를 송환하기 위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산지 씨의 수사가 왜 중단됐던 겁니까?
네,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여성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됐는데요. 어산지 씨는 스웨덴 경찰의 수배를 피해서 2011년 정치적 망명을 요청하면서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피신해서 머물러 왔습니다. 스웨덴 검찰은 어산지 씨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7년 조사를 중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개가 된 거죠?
네, 지난달 11일 에콰도르 대사관이 보호 조처를 철회하고 영국 경찰에 대사관 진입을 허용하면서 영국 경찰이 어산지 씨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스웨덴 검찰이 피해자 측 요청으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어산지 씨의 송환을 원하는 나라가 스웨덴 말고 또 있죠.
네, 미국 정부도 기밀 유출 혐의로 어산지 씨의 미국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의 공동 설립자인 어산지 씨는 지난 2010년에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 기밀 문서 수십만 건을 공개해서 미국 정부의 1급 수배 대상이 된 바 있습니다.
줄리언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는 이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11일 어산지 씨 체포 직후에 기소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에 어산지 씨에 대한 미국 송환 심리가 영국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런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어산지 씨는 영상을 통해 심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송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산지 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영국 법원도 어산지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요?
네, 영국 법원은 어산지 씨에 대해서 징역 50주를 선고했는데요. 이 성폭행이나 미국 정보 유출 관련 혐의 때문이 아니고요. 어산지 씨가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한 후에 이 당국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영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한 데 따른 처벌이었습니다.
어산지 씨는 그러니까 영국 교도소에 있으면서 미국과 스웨덴 두 나라의 송환 요구를 동시에 받는 상황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법원이 어느 나라 송환 요청을 먼저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 모두 이 송환을 서두르는 상황인데요. 앞서 영국의 사지드 자비드 내무 장관은 미국의 어산지 씨 인도 요청과 관련해서 내무부 승인이 필요하다며 6월 12일까지 어산지 씨 관련 서류를 영국에 제출할 걸 요청했습니다.
어산지 씨가 어느 나라로 먼저 송환이 될까요?
네, 전문가들은 전적으로 영국 당국자들 그리고 영국 법원 결정에 달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유럽의 체포영장과 미국의 범죄인 신병 인도가 충돌될 경우 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영국 당국이 결정하게 될 거라고 스웨덴 검찰이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배경을 조사하라고 연방 검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미국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14일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에서 소매 업체들 간의 배송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퇴사 후 개인 배송 업체를 차리는 직원들을 지원하기로 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존 더럼 연방검사에게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시작된 경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여러 언론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연방수사국 FBI가 트럼프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감청하는 등 정보를 수집하면서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 수사가 합법적인 것이었는지 판단하라는 겁니다.
사실 바 장관이 앞서 관련 조사를 고려 중이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바 장관은 지난달 상원 청문회에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의 근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담당할 팀을 꾸리는 중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더럼 검사가 최소한 2주 전에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바 장관의 청문회 발언이 큰 논란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에 대한 염탐, 스파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바 장관이 말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바 장관은 선거 캠프에 대한 염탐은 큰 문제라면서 적법한 절차에 입각해서 벌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조사가 적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런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역시 지난주 FBI가 감시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거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바 장관의 염탐 발언에 대해서 레이 FBI 국장은 자신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바 장관 역시 지난달 청문회에서 부적절한 감시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었을까 봐 우려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FBI와 법무부가 트럼프 선거 캠프를 불법 감시했다며 관련 조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또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마녀사냥이라고 표현하면서 트럼프 캠프가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쪽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은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트럼프 선거 캠프 측과 러시아가 공모했다는 의혹을 말하는데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는 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에서 공모가 없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조사를 맡게 된 더럼 검사 어떤 사람입니까?
네, 미국 동북부 커네티컷주에서 일하고 있는 연방검사인데요. 이 공직자들의 부정이나 윤리규정 위반 등을 조사한 경력이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더럼 검사가 특별검사처럼 그런 큰 권한이나 또 수사 범위가 크거나 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이 더럼 검사는 제임스 베이커 전 FBI 법률 고문이 언론에 기밀 정보를 흘렸는지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베이커 전 고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비슷한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 두 건이 더 있는데요. 이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이 트럼프 선거 캠프의 자문이었던 카터 페이지 씨에 대해서 이 감청 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해서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조사 중입니다. 이 조사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존 후버 유타주 연방 검사 역시 FBI가 당시 감청 권한을 남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조처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바 장관이 미국의 국가 이익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다며 그런 비판을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대한 FBI의 감청으로 시작된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임명으로 이어졌는데요. 뮬러 특검을 임명한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지난주에 퇴임했죠.
그렇습니다. 지난 9일에 퇴임식이 있었는데요.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13일 퇴임 후 이 첫 공식 석상에서 발언했습니다. 워싱턴 인근 볼티모어시에서 기업과 시민사회 지도자들에게 연설하는 자리였는데요. 주로 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뮬러 특검 임명은 법무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였다고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서 사법방해 의혹을 받았는데요. 혹시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이 문제도 언급했나요?
네,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수사를 방해하게 두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수사 중단은 고려한 적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이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에 대해 실망했다는 발언을 해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회고록을 판매하고 강연료를 버느라 바쁘다면서 당파적인 전문가가 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코미 전 국장 해임에도 관여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임을 권고하는 메모를 썼는데요. 코미 전 국장이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후보의 개인 이메일 수사를 제대로 이끌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은 자신이 쓴 메모 내용이 옳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에게 권한이 있었더라면 코미 전 국장 해임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코미 전 국장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13일 CNN 방송에 출연한 코미 전 국장은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이 잘 되길 바란다면서 더 이상 발언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코미 전 국장은 지난주 CNN이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 로젠스타인 전 부장관에 대해 강한 면이 부족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듣고 계십니다. 116대 연방의회가 개원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아직 대표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곳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제9 연방하원의원 선거구인데요. 14일에 보궐선거를 이곳에서 치릅니다. 댄 맥크레디 민주당 후보에 맞설 공화당 후보를 뽑기 위한 선거인데요. 모두 10명이 출마했습니다.
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는지 그간 과정을 좀 돌아볼까요?
네, 지난해 11월에 열린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소속인 마크 해리스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후보와의 차이가 900여 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선거 의혹이 나왔는데요. 해리스 후보 측 선거 요원이 부재자 투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조작했다는 건가요?
네, 부재자 투표용지를 걷어서 임의로 기재하거나 서명을 조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재자 투표를 모아오는 사람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상까지 했다고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부재자 투표는 원래 투표자 본인이나 이 사람을 대리하는 가족만이 다룰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도 알고 있던 일인가요?
네, 해리스 후보는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선관위에서도 해리스 후보가 부정행위에 관계했다는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관련 청문회 도중 해리스 후보가 물러나기로 하면서 새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고요. 자신은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경선 후보가 모두 1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뛰고 있습니까?
네, 현역 주상원의원, 전 주지사 후보, 부동산 중개인, 카운티 커미셔너 등 다양한데요. 이 카운티는 미국에서 시를 포함하는 상위 구역을 말하고요. 이 커미셔너는 카운티 행정을 이끄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0명에 달하는 후보들 가운데 확실한 선두주자가 있나요?
네, 노스캐롤라이나 여론조사기관인 퍼블릭 폴리시 폴링이 지난달 말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댄 비숍 주상원의원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비숍 의원은 31% 지지율을 보이면서 17% 지지를 얻은 2위 스토니 러싱 유니온 카운티 커미셔너를 큰 격차로 따돌렸는데요. 비숍 의원은 선거자금 모금 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14일 선거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민주당 후보와 맞붙는 본선에 나가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30% 이상 지지를 받으면서 승리하면 그렇습니다. 9월 10일에 민주당의 댄 맥크레디 후보와 연방 하원의석을 놓고 이제 본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30% 이상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일정이 더 지연됩니다. 오는 9월 10일에 1, 2위 후보끼리 이 공화당 경선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고요. 11월 5일에 본선거를 치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이 또 있죠.
네, 제3 연방하원 선거구인데요. 이곳에서는 지난 4월 30일에 예비선거가 열렸는데 민주당은 그린빌 시장 출신인 앨런 토마스 후보가 50%가 넘는 지지율로 승리했지만 공화당은 3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월 9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레고리 머피 주 하원의원이 정치 신인으로 이 소아청소년과 의사인 존 페리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하는 사람이 9월 10일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토마스 후보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3선거구는 왜 보궐선거를 치는 겁니까?
네, 지난 1995년부터 20년 이상 이 지역을 대표해왔던 월터 존스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월에 갑자기 숨져서 그렇습니다. 존스 의원의 후임을 뽑기 위한 건데요. 이 선거구는 워낙 공화당 지지세가 강하기 때문에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본선거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아마존이라면 미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체인데요. 아마존이 직원들의 퇴사를 독려하고 있다고요?
네, 아마존이 13일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배송업체를 차리면 만 달러까지 지원해준다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합격한 사람의 하나는 건데요. 참가자는 아마존 상표가 그려진 승합차를 빌렸을 수도 있고요. 또 3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정규직 직원, 시간제 직원, 또 분류창고에서 일하는 직원 등 대부분 직원에게 열려있는 계획인데요. 다만 이 아마존 산하 식료품 업체인 홀푸드 직원들은 지원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아직 얼마나 많은 직원이 참여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그만두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마존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는 뭔가요?
네, 이 소매 업체들 간의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존은 이 프라임 회원들에 대한 배송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1년에 이 $119 정도를 내고 프라임 회원이 되면 주문한 상품을 이틀 내에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이를 하루로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요. 앞서 이달 아마존은 빠른 배송을 위해서 분류창고와 배송시설에 8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직원들을 지원하는 아마존의 이런 노력이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라는 지적이 있던데요.
네, 1년 전부터 이 퇴역 군인들에게 제공해온 지원 계획을 확대한 거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이후 200개 이상의 배송업체가 이 계획 덕분에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마존은 현재 이 상품 배송에 미국 우정국이나 배송 전문 회사인 UPS를 이용하는데 이 퇴사한 직원들이 배송업체를 세우도록 독려함으로써 이 배송에 대한 통제력을 아마존이 확대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직접 배송업체를 운영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조처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매업체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최대 소매업체죠. 이 월마트 역시 24시간 배송 서비스에 나섰는데요. 이 $35 이상 주문할 경우 바로 다음 날 물건을 받아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월마트의 장점이라면 아마존과는 달리 따로 회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네,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아직 미국 전역에서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애리조나주 피닉스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만 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며칠 안에 또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후 점차 시행 지역을 넓혀서 올해 안에 미국 인구의 75%가 24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월마트사의 목표라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당신에게 비가 몰아치고 온 세상의 일들이 당신의 일처럼 느껴질 때 내가 당신을 따뜻하게 안아줄게요. 당신이 내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노래하는 아델의 Make You Feel My Love 들어보시죠.
When the rain is blowing in your face and the whole world is on your case, I could offer you a warm embrace to make you feel my love. When the evening shadows and the stars appear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dry your tears, I could hold you for a million years to make you feel my love. I know you haven't made your mind up yet, but I would never do you wrong. Out in my mind where you belong, I'd go hungry, I'd go black and blue, I'd go crawling down the avenue. No, there There's nothing that I wouldn't do to make you feel my love.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노예제 문제로 분열돼 있었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의원은 우리 민주당의 정강에 맞지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윌리엄 얀시 의원의 말대로 결정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민주당이 분열을 겪는 동안 공화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저는 윌리엄 시워드 후보에게 표를 던졌습니다만 네 번째 투표에서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질 생각입니다.
투표 결과 에브러햄 링컨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얻는데 충분한 지원을 얻게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5부 에이브라함 링컨의 등장.
1860년 여름, 전국에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에브러햄 링컨은 그다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공화당은 링컨을 홍보할 수 있는 책자와 홍보물을 발간했습니다. 홍보물에는 가난한 농촌 소년이었던 링컨이 독학으로 공부했고 어떤 역경을 딛고 일어섰는지 어떻게 정직을 바탕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실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지지자들은 악대와 팻말을 동원해서 요란하고 다채로운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링컨 후보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링컨 후보는 앞서 얘기했던 것만으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밝혔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아무런 연설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뵙고 또 여러분들에게 저 에이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 후보 역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고 선거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노예제에 대한 생각으로 남부에서 받고 있는 지지가 전부여서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더글러스 후보는 상대 후보인 공화당의 에브라햄 링컨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선거 운동의 방향을 연방 유지로 돌렸습니다.
공화당의 링컨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연방이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극단적인 남부주들은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연방을 탈퇴하는 구실로 이용하려 들 겁니다. 헌법에 따라 합중국 국민이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나라가 해체 위기에 처해서는 안 됩니다.
남부주들은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링컨은 남부에서 노예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도 노예를 부릴 권리는 없다고 믿었고요. 노예제가 미국 전 지역으로 확산될까 봐 걱정했습니다.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은 노예제는 권리이고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면 분명히 제한돼야 합니다. 노예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면서 남부와 북부 사이에 놓여 있는 단 하나의 커다란 차이입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은 에브라햄 링컨과 공화당이 하원과 대법원을 장악하고 머지않아 헌법도 개정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노예제가 불법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부인들은 에브라햄 링컨이 당선될 경우 남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달 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윌리엄 기스트 주지사는 다른 남부 지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에이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우리 남부주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공식적인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협의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어떤 주든 연방을 탈퇴하기로 결정만 한다면 우리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그 뒤를 따를 겁니다. 설사 다른 주들이 연방을 탈퇴하지 않는 걸로 결정한다고 해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는 독립적으로라도 연방을 탈퇴할 겁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윌리엄 기스트 주지사는 편지를 받은 남부 주들에게서 서로 엇갈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알라바마와 미시시피는 독립적으로 탈퇴하지는 않겠지만 만약 다른 주들이 탈퇴를 한다면 함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와 조지아는 북부가 먼저 적대적 행위를 하기 전에는 연방을 탈퇴하지 않을 거라고 했고요.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아직 태도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윌리엄 기스트 주지사 외에는 남부 주지사들 중 누구도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에 앞장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1860년 11월 6일이었습니다. 공화당의 에브러햄 링컨 후보가 선거 인단표 중 180표를 얻었고 민주당의 브레킨 브릿지 후보가 72표, 입헌통일당의 존 벨 후보가 39표를 얻었습니다. 스티븐 더글라스 후보는 단 2표뿐이었습니다. 투표 결과, 노예 문제를 둘러싼 위기 속에서 공화당의 에브라임 링컨이 미 합중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새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기도 전에 남부주들이 연방을 탈퇴하겠다는 위협을 보내왔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식을 앞두고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남부주들은 노예 문제로 위협했던 내용들을 행동으로 옮겼고요. 앞다투어 연방을 탈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주들에게 에이브러햄 링컨의 승리는 연방과의 관계를 끝내는 신호였고요. 남부 독립의 서막이었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방 청소하다가 어렸을 때 사진, 옛날에 썼던 물건 등 예상치 못하게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Come across. Come across. Come across. Come across. 이 표현은 무언가와 마주치다는 뜻인데요. 이 외에도 사람의 인상이나 모습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She comes across as very confident. 그 사람은 매우 자신감 있어 보여. His humor came across very clearly in his speech. 그 사람의 유머가 연설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어. I came across this funny article online. 인터넷에서 정말 웃긴 기사를 봤어. I came across some old photos of me. 내 어릴 적 사진 몇 장을 우연히 발견했어. I come across cockroaches here all the time. 나는 여기서 항상 바퀴벌레를 봐.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She comes across as very confident. His humor came across very clearly in his speech. I came across this funny article online. I came across some old photos of me. I come across cockroaches here all the time. 오늘은 come across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만약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난다면 당신은 내게서 가장 소중한 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록밴드 시카고의 If You Leave Me Now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biggest part of me. Ooh, no, baby, please don't go. And if you leave me now, you'll take away the very heart.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